구약성경 81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14면입니다. 이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누구를 또 무엇을 신뢰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뢰하는 것은 사람이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친한 사람, 또 유력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성경 말씀은 사람을 신뢰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물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 다윗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될 사람이 그의 장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친아버지보다는 장인어른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또 걱정해주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인은 힘 있는 장인, 돈 많은 장인, 장인어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었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이 아들을 많이 의지를 하는데 아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아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를 맡았던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믿고 있으면 이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족속이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함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겨내었던 그 조카 롯이 목초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삼촌보다도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하고는 뒤에 삼촌을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가는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친척 믿을만한 그 못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어야 될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사라를 팔고 대신에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이런 남편 믿을 건 못됩니다. 남편 믿다가는 이렇게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솟아올라오는 분노도 하나 쉽게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의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은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는 나만을 생각하려고 내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잠언 29장에서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알고 보면 그도 유한한 인간이고 소멸되는 인간입니다. 우리 눈에 자꾸만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자꾸 찾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접신호가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일을 하는데 보인다. 그러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은 거의 실패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자꾸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믿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병이 들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거 여러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있지롱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은 탄탄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 환경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 환경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이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땅, 이 땅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년 만년 그 자리에 늘 서 있을 것만 같은 그 산이 분화를 해서 지금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땅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곳에 한번 서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땅이 흔들려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은 강대상을 딱 붙들고 섰습니다. 저도 앞에 있는 뭔가를 붙들었습니다. 땅이 기우뚱하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땅까지도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인류 기업이 오늘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나라 자체가 지금 부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한 나라가 또 그 나라가 넘어지고 나면 연쇄적으로 또 부도 사태를 맞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서 흔들려버리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다 무너져버립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돈이죠. 전 세계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만문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출근을 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직장에 나가면 그곳에 설교자가 따로 있죠. 마귀가 돈돈돈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돈돈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돈이 통장에 쌓아두었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손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옆에 손잡고 있던 아내가 의심스러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 모르게 돈을 금덩어리로 바꾸어서 벽장 속에다가 숨겨두었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뉴스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의 생애 참 힘들고 어려운 생애였죠.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지을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적군이고 또 하나는 담이었습니다. 적군도 힘든데 담도 장벽도 그 앞에 가로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앞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겹겹이 쌓여져 있으면 손을 놓아버리고 싶죠.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냥 적군을 향해서 달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담을 향해 달리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만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 없었으면 다윗은 아마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은 앞에 적군이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장벽이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정쩡한 신앙인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빼앗기고 또 이스마엘도 낳죠. 결국 끝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너는 변함없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만은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제자 훈련반에서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어디까지 읽었다라고 체크를 해서 이 카톡방에 올리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하루에 20장도 또 30장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지만은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과는 거리가 조금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성경 말씀과 현실은 간격이 이 괴리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흔들림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내일은 우리가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 거기에 서야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멀리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현장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 임할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치열한 생존 현장은 거리감이 너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싸움을 현장에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사탄은 막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현장은 삶의 현장이라고.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죠. 형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씩이나 그런 꿈을 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부모가 내게 절을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꿈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은 현실은 전혀 그 꿈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좀 힘을 내었습니다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3년이나 그곳에 있으면서 그 숱한 세월들 보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삶의 현장은 거리감이 너무 많다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신실하게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왕으로 삼겠다. 기름을 부었죠. 그때부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현실은 또 어떻게 흘러갑니까? 엉뚱한 대로 흘러가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은요,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무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동안 땅 한 평도 주지 아니하셨고 자식 한 명 주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거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느냐, 이것을 놓치느냐, 그 싸움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삶의 그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싸우면서 이기면서 나갔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삭막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삽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지냈지만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왕이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군대 앞에 세워서 나갈 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군대를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이런 기적이 다윗의 인생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항상 싸웠습니다. 처음에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싸웠습니다. 양과 더불어 싸웠죠. 말도 듣지 않은 양들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소소한 그의 직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도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그 삶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앞에 갑자기 무엇인가를 일으켜주는 큰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은요, 평생 가도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 믿음은 거의 안 자라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것이다. 천지를 울리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많이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그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한순간 하나님 특별히 의지해서 일어난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무수한 일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은요,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 내 속을 뒤집어놓는 그런 사람들 대하면서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끌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다고 해서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와 환란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신뢰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24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늘입니다. 항상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지금 이 순간이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돌아가서이든지,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일어나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정쩡한 그냥 그러고 그런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요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적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 깊이 신뢰하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없습니다. 다 흔들거립니다. 내가 자꾸만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가십니다. 그거 흔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의존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제서야 내게 안전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그때도 안전함이 내게는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목숨을 겁니다. 이 자식에게 내 미래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생명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때가 되면 그냥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은 그 자식들이 나를, 우리를 공양하고 할 수 있겠죠. 자식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 결국은요,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입니다. 내 발목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활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실한 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벼랑 끝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설 수는 담대함이 생겨지죠.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요동칠 때, 그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의지할 것 없이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그때에,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아니 두렵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군이, 장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선포를 하고 나면은 그 믿음이 내 속에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 되겠느냐. 나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